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쿠슈너 고문이 러시아 측과 금융과 사업 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앞서 쿠슈너 고문이 러시아 국영 브네스코 뱅크의 은행장과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위터에 자신의 사법 방해 여부 조사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러시아와의 가짜 공모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가짜 이야기를 토대로 사법 방해를 노리고 있다며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쿠바 유화 정책 일부를 폐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발표할 예정인 새로운 쿠바 정책은 쿠바군과 연계된 쿠바 국영기업 가에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들이 쿠바군과 정보당국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쿠바 정책은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실제로는 규정 제정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외교 안보 대화를 열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고위급 대화는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방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합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양국의 이번 대화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달에는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도 열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은행에 돈 세탁을 대신해준 중국 기업을 기소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성명에서 중국 기업 밍정 국제무역회사를 기소하고 법원에 190만 달러 압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밍정 국제무역회사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달러화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선양에 본사를 둔 밍정 국제무역회사는 중국 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한 뒤 북한에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15년 10월과 11월 중국은행 계좌를 이용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은 총 19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 정부의 북한 자금 몰수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될 당시 대량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베르나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할릿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의 시신에서 상당량의 돈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액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말레이시아 수사기관 관부를 인용해 김정남이 살해 당시 현금 12만 달러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김정남이 피살 직전 말레이시아의 휴양지 랑카위에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로 파악된 미국인 남성과 접촉했다며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할릿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외신을 믿지 말라며 외신이 선정적으로 보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의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시리아 라카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 억류됐던 오토 원비어 씨의 석방을 위해 조용한 외교를 진행했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 State Department conducted quiet diplomacy to obtain the release of Otto Warmbier.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원비어 씨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북한의 외부정부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오토 원비어 씨의 긴급 송환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아닌 조용한 외교의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토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뤄내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진행했다고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 State Department conducted quiet diplomacy to obtain the release of Otto Warmbier.
노워트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본격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억류 미국인 석방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으로부터 관련 정황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북한 외무성 고위관리들과 만나 억류 미국인 문제를 논의했으며 지난 6일 뉴욕에서 북한 외교관들로부터 원비어 씨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처음으로 얘기를 듣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의료진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까지 원비어 씨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파악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의를 거쳐 조셉 윤 특별대표의 방북을 지시했고 윤 특별대표는 두 명의 의사와 함께 특별 전용기를 타고 12일 평양에 들어가 몇 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원비어 씨를 데리고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원비어 씨의 송환이 인질 관련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미 정부 원칙의 변화를 뜻하냐는 질문에 협상은 대가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규정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A negotiation implies that we are willing to give up something in exchange for something in return. This was not a negotiation. This was bring back. We want to come get our guy.
이번 송환은 협상이 아니라 돌려받은 것이며 미국은 자국민을 데리고 나오기 바란다는 겁니다. 노트 대변인의 또 조세빈 특별대표가 북한에서 나머지 3명의 억류 미국인과 접촉했다고 확인하고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씨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아버지는 북한의 잔인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장한 22살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다음 날,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15일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 소재한 아들의 모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지난해 2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던 당시 입었던 똑같은 윗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이같이 기자회견을 열 수 있는 것이 기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And I'm able to talk to you on Otto's behalf and I'm able to wear the jacket that he wore when he gave his confession. I'm not confessing, I'm speaking, but
아버지는 지금 심정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Relief that Otto is now home in the arms of those who love him. And anger that he was so brutally treated for so long. We went for 15 months.
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아온 것은 안심이 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잔인한 대우를 받은 데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15개월간 아들에 대한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고 그동안 내내 아들이 혼수 상태였다는 사실을 지난주에야 들었다며 가족 전체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ven if you believe their explanation of botulism and a sleeping pill causing the coma, and we don't, there is no excuse for any civilized nation to have kept his condition secret.
프레드 씨는 아들이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고 수면제를 먹은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지만 만약 믿는다고 해도 문명 국가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의 상태를 비밀로 하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나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한 데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고 북한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우한 데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 당국은 현재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원별 씨를 치료하고 있는 신시내티 대학병원은 원별 씨의 뇌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His neurological condition can be best described as a state of unresponsive wakefulness. He has spontaneous eye opening and blinking.
신경과 의사 데니엘 켄터 씨는 원별 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각성 상태, 즉 식물인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켄터 씨는 원별 씨가 때때로 눈을 뜨고 감지만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을 자각하지 못하며 말도 못하고 의식적인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별 씨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북한 측 주장은 부인하면서 원별 씨가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렸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별 씨가 왜 신경 손상을 입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3명의 미국인들이 억류돼 있습니다. 과거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유나리 씨는 당시 심리적 압박이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로 김동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김상덕 씨와 김학송 씨는 각각 4월 22일과 지난달 6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목사인 김동철 씨에게는 국가전복 음모와 간첩 혐의가,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근무했던 김상덕 씨와 김학송 씨에게는 반공화국 적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들 중 김동철 씨는 지난해 4월 1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은 영사 접견이 제한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김동철 씨는 북한에 억류된 지 20개월이 넘었지만 최근까지 미국 정부를 대신해 영사 접견을 하고 있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로 지난 1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오토 원비어 씨와는 달리 현재로선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낸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3일 평양 방문 중 이들 3명을 면담했습니다. 조셉윤 특별대표는 이들의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은 미국인들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원비어 씨의 석방을 발표하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3명의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놓고 북한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9년 북한에 억류됐던 유나 리 씨는 15일 VOA에 당시 참혹했던 억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힘든 점은 이제 바로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게 가장 힘든 거죠. 12년 노동교화소에 가는 형을 받았을 때는 과연 내가 이 북한에서 이런 상황에서 12년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또 건강도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지니까.
올해 초부터 BOA에 근무 중인 유나리 씨는 5개월 억류 기간 동안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된 것은 물론 감시자들과의 짧은 대화 외에 아무와도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관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고압적인 태도와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유나리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은 모두 13명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풀려난 케네스 배 씨의 경우 억류 외국인 중 가장 긴 735일을 북한 측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반공화국 적대 범죄 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던 배 씨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에 의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로버트 박 씨는 억류 당시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1996년 억류됐던 에반 헌지커 씨는 풀려난 지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혼수상태에 빠진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 측으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나리 씨는 자신은 억류 중 폭력이나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항상 물을 끓여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네, 뭐 갇혀 있는데 박테리아 같은 것 때문에 아플까 봐 물을 항상 끓여 먹으라고 해서 또 그런 거는 내가 아프면 안 되나 보다 이 사람들한테라고 생각했죠. 아팠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억류자들을 일종의 인질로 활용하면서 미국 등과의 정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4월 BOA에 북한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인질의 몸값에 해당하는 정책 변화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인을 억류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 끌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에 2년 넘게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건강 상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적절한 조치를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캐나다 지부가 북한에 억류 중인 임현수 목사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자성남 대사에게 개선을 촉구하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 목사가 영양실조와 고혈압, 관절염, 위장병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가 지난 2년여 구금 기간 중에 이 같은 건강 문제 때문에 노동 교화소와 병원을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임 목사는 체중 감소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절염이 발생했고 부실한 식사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위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 임 목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영양과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해외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임 목사가 전화통화와 방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와 이메일, 팩스를 지체 없이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게 보내자고 제안하면서 자대사의 주소와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월 말에 라산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에 억류됐고 그해 12월에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15일 북한 관련 두 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ye.
Opposed? In the opinion of the chair, the ayes have it and the measure considered in block are agreed to.
아태소위가 이날 채택한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 법안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이번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북한인권법 연장을 통해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 day under the Kim regime, North Koreans are suffering unimaginable horrors. They live under constant fear of arrest, of disappearance, of execution.
로스 레티넨 의원은 김씨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고 있다며 북한에서 법치주의, 정의, 표현의 자유는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해 2006년 이후 모두 212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날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 법안도 채택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요호 소위 위원장은 이 법이 북한 내 정보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bill will expand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and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to transmit and distribute information inside North Korea.
요호 위원장은 김씨 정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7 북한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기존의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를 보다 세분화해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에 대중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 세계인권선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의 수단도 다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 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법안은 앞으로 외교위원회와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친 뒤 상원으로 넘겨집니다. 상원에도 현재 아태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통합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넘고 반대 여론이 지난 1월보다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3%, 반대는 32%로 집계됐습니다. 갤럽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강화됐던 지난 1월 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40%로 찬반의 격차가 11%포인트였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인 현 시점의 여론은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7월과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거듭 제시했습니다.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입장임을 내비쳤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북 대화의 조건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For the DPRK, for u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DPRK, they would have to denuclearize.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그런 단계를 밟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미국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함께 묻는 질문이었지만 미국의 요구는 도발 중단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적 행동들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런 종류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혀 그럴 조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 remain very concerned about their provocative actions that they continue to take. We continue to call on them to de-escalate those types of actions, but we are nowhere close to that.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호해진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한층 강화된 관여 조건을 보여줍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월 27일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o decide they're ready to talk to us about the right agenda. And the right agenda is not simply stopping where they are for a few more months or a few more years and then resuming things.
이어 다음 날 유엔 안보리에서 대화의 선행 조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14일 VOA에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열려있지만 어떤 대화든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대화 제의를 꾸준히 해오셨던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제의에 대해서 또한 민간단체의 접촉, 교류 이런 신청에 대해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축사에서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로 되돌아가자며 이런 제안을 한 데 대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되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해법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커지고 있는 현재의 흐름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북핵 동결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북핵 문제에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남북관계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이는 많은 국제 상황과 연계돼 있고 특히 북핵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해 북핵 문제에서의 국면 전환이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북한은 연일 자주냐 외세 추종이냐 선택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15일 담화에서 미국의 핵전쟁 도발에 대처한 자신들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시시콜콜 걸고 들었다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이런 입장이 단기간 내에 바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기 전에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를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굿파머스 연구소 동용승 소장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의 대응 방향에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큰 그림을 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작업들,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우선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로부터 이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전제 조건을 아직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며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면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결국 대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율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원비어의 어떤 혼수 상태 이 문제가 북한에 대한 여론 악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추가 변수로 작용하느냐 이게 조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일각에선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한국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의 막후 접촉을 통해 북한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17주년이 됐습니다. 남북한은 당시 갈등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바꿀 것을 다짐했지만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남북한의 두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남북대화 정례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5개 항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6.15 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남북 간 도로와 철도 연결이 추진됐습니다. 또 12차례에 걸쳐 12,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그해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북한의 사랑과 격 모습을 전 세계 60억에 화신하고 있는 남북한 11만 8천 관중들 많은 박수로 하나가 된 코리아를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민간 교류와 남북한 간 연락을 위한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접촉마저 끊겼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건 북한에 거듭던 핵실험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생겼지요. 그것이 바로 핵입니다.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핵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장벽에 지금 부닥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핵 문제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최대 그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남북관계는 굉장히 많이 발전됐겠죠.
북한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3년 그리고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핵 문제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을 앞세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북한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fforts and investments as part of the Sunshine Policy were really not producing much in the way of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엄청난 안보적 위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2010년 3월 북한은 서해에서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을 공격해 해군 장병 46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 병사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남북교역과 인적교류를 중단하는 5.24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교육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이제 6.15 선언의 주역들은 모두 세상을 떴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8월 서거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11년 12월 타계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미북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쿠바에 대해 기업 거래를 제한하고 여행을 규제하는 지침을 발표합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반세기 만에 국교 정상화 이후에 회복 중인 두 나라 관계가 다시 긴장으로 돌아설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좀 보겠습니다. 뒤어서 얼마 전에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납치된 중국인들이 한국 선교단체에 이용당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최근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 전통인 의회 친선 야구 경기가 예정대로 진행됐는데요. 이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그러면 미국과 쿠바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16일인데요. 새 쿠바 정책을 발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해서 새로운 대쿠바 정책 지침을 발표합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내용을 먼저 입수해서 전했는데요. 쿠바 군부와 연계된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개별 쿠바 여행을 제한하는 이 두 가지 골자로 미국 정부의 새 쿠바 정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미국과 쿠바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됐었는데요. 다시 되돌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반세기 넘도록 적대관계를 이어오던 미국과 쿠바가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5년 국교를 정상화하고 또 지난해에는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빠른 속도로 두 나라 관계가 진전됐습니다. 민항기가 두 나라 사이를 오가면서 여행객이 크게 늘었고요. 또 미국 정부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면서 럼, 시가 등 수출입이 허용이 됐고 교역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요.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로 이익을 보는 것은 라울 카스트로 정권뿐이라면서 당선이 되면 모든 조치를 되돌려놓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되돌리겠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예, 쿠바 정부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생기는 경제발전 효과 등이 국민들한테 고루 돌아가지 않고 정권과 군부를 돕기만 한다는 겁니다.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를 대통령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고 또 카스트로 정권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취임 후 돌리겠다라는 말인데요. 트럼프 당시 후보는 종교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쿠바 정부에 대한 요구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바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될 새로운 쿠바 정책 관련 지침 서문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한 실패한 정권에 돈줄을 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적으면서요.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쿠바인들을 위한 자유로운 국가를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새 쿠바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쿠바 국민들의 연대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될 미국의 새로운 쿠바 정책 내용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업 거래 제한과 여행 규제 이 두 가지가 뼈대인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은 쿠바 군부의 지원을 받는 관광기업, 가해사와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바로 거래 제한의 핵심입니다. 이 가해사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이후에 메리어트 호텔 체인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쿠바 전체 경제의 60%, 관광산업에선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초대형 기업입니다.
네, 쿠바 여행이 어떻게 규제가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앞으로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은 단체 여행을 통해서만 현재 갈 수 있도록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쿠바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족 방문이나 교육 목적 등 이런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쿠바의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또 현지인들이 정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이런 활동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쿠바에서 사용한 모든 금융 기록을 5년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조항도 여행 규제에 포함된 걸로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바와의 국교 회복 조치도 후퇴하게 되나요?
그렇진 않은데요. 2015년 8월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다시 개설한 미국 대사관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네.
미국 항공편과 크루즈 선박의 쿠바 운항도 계속 허용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새로운 대쿠바 정책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동시에 발효가 되지만 구체적인 규제 항목들은 미 재무부가 시행령을 마련한 뒤에 적용됩니다. 보통 재무부가 세부 조치를 마련하기까지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개별 쿠바 여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이슬람 무장 조직에 납치된 자국민들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요. 지난주 목요일 8일에 이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2명을 납치해서 살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중국 언론이 이들이 한국의 기독교 선교단체와 함께 활동을 하다가 변을 당한 걸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면서요. 중국 안에서 반한 감정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요. 중국인 두 명이 파키스탄에서 ISIL에 납치당한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요. 이들을 처형했다는 ISIL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루캉 대변인이 납치당한 두 명과 또 동행했던 10여 명의 중국 국민이 한국 종교 관련 단체에 이용당했을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면서 현지에서 불법 선교 활동을 했는지 파키스탄 당국과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한국 종교단체에 이용당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네, 앞서 중국 관영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가요. ISIL에 납치된 중국인들이 이 파키스탄 발로치스탄주의 한국인 운영 어학원에 다니면서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해왔고 이 같은 활동이 현지에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차우드리 니샤르 알리칸 파키스탄 내무장관이요. 피랍 중국인들이 사업용 비자로 입국한 뒤에 불법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인 소유 학원에 적을 뒀지만 실제로는 이를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중국 현지에서는 이 ISIL의 납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피랍 중국인들이 한국인 주도 선교 활동에 참가한 사실에 주목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 대한 비판은 어떤 내용인가요?
바이두 즈다오를 비롯한 중국어 인터넷 사이트는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독교 선교가 웬 말이냐. 중국인 피해를 양산한 한국인 선교단은 도대체 얼마나 광신도인지 뭐라는 이런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이 각종 통계와 인터뷰를 이용해서 자국민 피해를 일으킨 한국 기독교의 해외 선교 활동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중국 쪽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질 않았는데요.
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피랍 중국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운영하는 이 현지 우르드어 어학원 수강생이었다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인 어학원장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밝혔고요. 선교 관련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인 스티븐 스칼리스 하원 의원이 지난 수요일 15일이죠. 연례 의원 야구 경기 연습을 하다가 괴한의 총격을 받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 스칼리스 의원이 부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의사당에서 멀지 않은 내셔널스 야구장에서 의원 친선 야구 경기가 열렸는데요.
네.
연방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기를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폭력 행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뭐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관중은 많이 모였습니까?
네, 이번 총격 사건 때문에 경계가 크게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의원 야구 경기 사상 최다 관중 동원 기록을 세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관중 가운데도 이 부상한 스컬리스 의원의 출신 대학이나 고향 구단에 모자를 쓴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스컬리스 의원을 지지하는 마음, 또 쾌유를 비는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공화당 선수단을 소개할 때 스컬리스 의원 이름이 호명되자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관중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참관을 했나요?
경험 문제 때문에 직접 경기장을 찾진 않았는데요. 대신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날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위협이나 폭력,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에도 겁먹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그 시구는요, 스칼리스 의원의 경호원인 의회 경찰 데이비드 베일리 씨가 맡았는데요. 베일리 씨 역시 지난 수요일 총격 사건으로 다쳤지만 시구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돼서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는 11-2 민주당 의원들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민주당은 스칼리스 의원이 회복될 때까지 우승 트로피를 스칼리스 의원 사무실에 맡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 친선 야구 경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909년에요. 의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자선 행사로 발전해서 요즘에는 입장료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입장권이 2만 정 넘게 팔리면서 1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모였는데요. 지난해 딱 두 배입니다. 올해 기부금을 받게 될 단체 가운데 하나로 의회 경찰 추모 기금이 포함이 됐는데요. 또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의회 경관 두 명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들이 부상을 입은 상황에도 용감하게 대처한 덕분에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친 경관 가운데 한 사람은 어제 시구를 할 정도로 회복이 됐다는데 현재 스칼리스 의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이지만 그동안 차도가 있었다라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어제 세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요. 추가 수술이 또 필요하고요. 당분간 퇴원은 힘들다고 합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총탄이 엉덩이를 관통하면서 골반이 부서지고 장기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요,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66살 백인 남성 제임스 호지킨슨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호지킨슨은 경찰과 총격전 중에 부상으로도 사망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 32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8, 최고 28. 중강도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16도, 최고 31도. 강계 역시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는 16, 최고는 32도입니다. 해주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 맑고 최저 18도, 최고 26도. 개성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8도입니다. 함흥은 구름 많고 16도에서 27도,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2, 최고 30, 선봉 구름 많고 오전 최저 13, 최고 19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5도입니다. 동해에는 구름 많고 바다의 물결 0.5 내지 1.5m, 서해 구름 조금 끼고 물결 0.5 내지 1m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이 사법방해 여부로 조사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하라고 건의한 사람에 의해서 FBI 국장 해임 문제로 조사받게 됐다며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을 건의한 것은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위터 발언 내용은 자신이 FBI 국장을 해임한 이유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백악관이 공식 통보를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럴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뮬러 특검은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쿠시너 고문이 러시아 측과 금융과 사업 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상원은 어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법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과 이란의 최정예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인물들의 경제제재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하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스콧 페리, 마크 메도스 의원 등은 VOA에 이 법안이 규정한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4천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파병될 것이라고 미국 AP통신이 익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의 추가 파병은 탈레반 무장 세력에 대응해 싸우는 아프간군 지원이 목적이며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음 주 초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추가 파병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에게 아프간 병력 규모를 정할 권한을 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의 아프간 안정 노력에 진전이 없다며 7월 중순까지 의회에 전략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될 당시 대량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베르나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할릿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의 시신에서 상당량의 돈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액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말레이시아 수사기관 간부를 인용해 김정남이 살해 당시 현금 12만 달러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김정남이 피살 직전 말레이시아의 휴양지 랑카위에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로 파악된 미국인 남성과 접촉했다며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은행의 돈 세탁을 대신해준 중국 기업을 기소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성명에서 중국 기업 밍정 국제무역회사를 기소하고 법원에 190만 달러 압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밍정 국제무역회사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달러화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선양에 본사를 둔 밍정 국제무역회사는 중국 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한 뒤 북한의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2015년 10월과 11월 중국은행 계좌를 이용해 북한에 송금한 금액은 총 19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미국 정부의 북한 자금 몰수로는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외교 안보 대화를 열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고위급 대화는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랄라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참석합니다. VOA 세계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